이제 오늘 말씀은 이제 모세가 장성한 이후에 일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로의 딸에게 건짐을 받고 이제 애굽의 왕자로 자라난 모세는 그가 장성한 후에 이제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보려고 했었다라고 오늘 말씀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모세는 바로의 딸에게 길리워지기는 했지만 자신의 정체성이 이 히브리 사람이었다는 것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형제들은 어떠한 삶을 살고 있고 어떻게 지내는지를 이제 좀 보고자 했는데 이제 그때 모세는 히브리 사람들이 매우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때부터 이제 모세가 자신의 마음에 좀 이 동포였던 이 히브리 사람들을 좀 돌아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히브리서에서도 11장 24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된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이런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을 보시면 모세는 당시에 이렇게 고생하고 있던 자신의 백성이었던 이 히브리 사람들을 좀 돌아보고자 하는 어떤 그런 선한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계속해서 보시면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히브리 사람을 괴롭히고 또 그를 때리는 모습을 이제 모세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게 되면 모세가 이 사람을 주목하여 보고 현장에 이 좌우를 좀 살펴서 이 주변에 사람이 없음을 확인하고 이제 그 애굽 사람을 쳐서 죽여버렸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마 모세가 자신의 형제들이 고통스럽게 노동의 현장에 끌려와 있는 것도 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애굽 사람들이 자신의 형제를 좀 조롱하고 그를 때리며 함부로 대하였던 것에 대해서 어떤 의분이 좀 일어났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자신의 형제들을 위한 열심이 지나친 나머지 이제 애굽 사람을 해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모래 속에 이렇게 은밀하게 감추어두는 그런 살인을 저지르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이제 범인은 사건의 현장에 반드시 다시 나타난다. 아마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말처럼 이제 오늘 말씀을 보시면 모세도 이튿날 다시 그 현장에 나가보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는 자신의 동포인 히브리 사람들끼리 이번에는 서로 싸우는 모습을 그가 보게 됩니다. 이때 이제 모세가 보기에 이제 조금 더 이제 잘못이 있는 그 히브리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이렇게 이제 묻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히브리 사람이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이제 나도 죽이고자 하느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모세를 힐난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 이제 이 모세가 자신이 애굽 사람을 해한 일이 다 탄로가 난 줄 알고 이제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또한 이 일들을 듣고 모세를 찾고 그를 죽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어쩔 수 없이 이제 바로의 낯을 피하여서 애굽의 국경 밖 이제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그곳의 한 우물 곁에 그가 앉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여기까지 이 장성한 사람 모세의 이야기를 좀 보면서 오늘날 이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가운데서도 좀 이런 모세와 같은 그런 일들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보통 다들 은혜를 받게 되면 누구나가 다 어떤 그런 하나님의 그런 의로운 일들을 실천해 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도 한번 헌신하고 무언가 좋은 일에 자신을 드리고자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때 당시에 이런 우리들의 어떤 헌신이죠. 헌신에 기반한 그런 열심들이 이게 조금 지나치게 되어서 이 때로는 나의 열심으로 누군가가 해를 입는 경우를, 그러니까 나로 말미암아 나의 열심으로 말미암아 상처를 받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좋은 의도가 있었기에, 좋은 의도에서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좀 좋은 일들만 있으면 했는데 이렇게 우리는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이런 일들로 인해서 이제 도리어 나의 열심으로 상처를 받고 해함을 받는 사람들을 보게 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때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좀 한계를 좀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나름 잘해보려고 또 열심히 해보려고 했는데 상황이 내 생각대로 그렇게 흘러가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나의 열심으로 말미암아 좀 이렇게 상처를 받기도 하고 또 해함을 받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이제 이런 어떤 나의 연약함과 한계가 있구나라는 것을 좀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도 이게 쉽지가 않은데 이번에는 나와 같은 편인 줄 알았던 사람들에게 한 번씩 결정타를 맞을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 히브리 사람이 이 모세를 향하여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너가 나도 죽이고자 하느냐? 너가 나도 해하고자 하느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모세가 이 애굽 사람 죽인 것이 탄로 난 것보다도 지금 동포에, 그러니까 이제 같은 편인 줄 알았더니 동포에 이런 반응에 더 큰 충격을 받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내가 누구 때문에, 누구를 위해서 이 애굽 사람을 해하였는데 도리어 자신이 위해 주었던 사람들로 인해서 이제 도리어 이 일들이 탄로가 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아마 모세가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으리라 생각합니다. 결국 이제 이 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됩니까? 결국 이제 모세가 애굽 국경 밖으로 이제 도망을 나가서 미디안 광야에서 그가 방황하고 유리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분들 가운데서도 좀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나름 한번 열심히 한번 이 하나님을 위해서 한번 애써봤는데 그 가운데서 예상치 않게 이 자신의 연약함과 한계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나의 연약함, 나의 한계들로 말미암아 누군가가 상함을 입기도 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이번에는 내가 정말로 신뢰하던 사람들이 나에게 등을 돌리는 그런 경험을 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본인이 또한 그 과정에서 상함을 입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보면 이 모세처럼 공동체를 떠나서 이 광야와도 같은 이 세상에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를 떠나지는 않았지만 이 교회와 거리를 두며 한동안 멀찍이 떨어져서 신앙생활을 조용히 하고 계시는 분들도 적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도 한때는 이제 이런 경험들이 저를 매우 혼란하게도 했고 또 방황하게도 하고 또 힘들게도 했던 그런 기억들이 저에게도 있습니다. 어떻게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이런 경험들이 있지는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또는 혹은 가까운 누군가가 지금도 이런 경험들로 인하여서 아직까지 방황하고 또 공동체에 들어오지 못하고 또 유리하는 분들이 있지는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가 좀 이런 분들을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또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제 이러한 경험들로 낙심한 모세가 이제 미디안 광야에서 어떻게 그가 지냈었는지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15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제 모세가 하루는 미디안의 한 우물 곁에 그가 앉아 있었는데 16절 말씀에 미디안 제사장의 딸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 모세가 앉아있던 우물가에 와서 양떼에게 물을 먹이려는데 17절 말씀에 다른 목자들이 와서 이 미디안의 제사장의 이 딸들에게 행패를 부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모세가 이 장면을 보고 일어나서 이 미디안 제사장의 그 딸들을 도와서 양떼에게 물을 먹이는 일을 도와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보면 모세가 참 이 천성은 착한 사람 같아요. 네. 아무튼 모세의 이런 도움으로 이 딸들이 예상보다 일찍 이 양떼에게 물을 주는 일을 마치고 복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18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의 아버지인 미디안 제사장 르우엘이 이렇게 딸들에게 묻습니다. 아니 너희가 어떻게 이렇게 빨리 왔느냐 이렇게 이제 물어요. 그러자 19절 말씀에 르우엘의 딸들이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서 이제 목자들의 손에서 우리를 도와주고 우리를 위하여서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일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20절 말씀을 보시면 르우엘이 딸들에게 그러면 너희를 도와주었던 그 사람은 지금 어디 있느냐? 또 그를 그냥 너희가 그냥 내버려 두고 왔느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당장 가서 그를 데려오라. 그를 청하여서 음식을 너희가 대접해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있었던 일들로 어려움을 겪고 방황을 하던 이 모세가 이제 장래에 이제 자신의 이제 장인 어른이 되는 이 르우엘을 이제 만나게 됩니다. 이때 이제 이 르우엘이 모세를 참 이 따뜻하게 대접을 해 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1절 말씀을 보시면 모세가 그와 함께 있기를 매우 기뻐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갈 곳이 없었던 그래서 이 미디안 광야에서 계속 방황하던 이 모세를 르우엘이 받아주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제 우리에게 익숙한 이 모세의 장인의 그 이름이 조금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보통은 어떤 이름을 좀 기억하고 있습니까? 이드로나 호밥 같은 그런 이제 이름을 우리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출애굽기 본문에는 이 르우엘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이 모세의 장인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이 부분과 관련된 주석을 좀 살펴보니까요. 여러분, 과거에는 이 불리우는 이름이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도 여러분, 에서에게는 에돔이라는 이름이 있었고 또 야곱에게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붙여주시는, 더하여 주시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을 특징할 수 있는 다른 이름들이 이때 당시에는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모세의 장인은 이 르우엘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르우엘이라는 이름을 이 원어로 해석을 해보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친구, 하나님의 벗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세의 장인이 미디안 제사장이라고 했는데 아마 모세의 장인은 어떤 그런 신적인 존재에 대한 그런 마음들이 좀 남달랐던 그런 사람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주변 사람들이 그의 신실함에 이 르웰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친구, 하나님의 벗이라고 하면 여러분 또 성경에 어떤 인물이 좀 떠오르십니까? 여러분 이제 아브라함을 우리가 떠올려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특별히 야고보서 2장 23절 같은 말씀을 보시면 어떤 말씀을 하는가 하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예. 그럼 성경에 또 다른 한 인물이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이제 아브라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야 하나님의 벗으로 인정을 받았던 이 아브라함도 여러분 이 조카 롯과의 일화를 보게 되면 여러분 조카 롯이 조금 얄밉게 행동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너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 이러면 어련히 이제 연장자인 아니 삼촌이 먼저 선택하십시오 이렇게 할 법도 한데 자기의 눈에 보기 좋은 땅을 먼저 택하여서 가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조카가 뭐 그렇게 횡하니 가면 좀 얄미웠을 텐데 그래도 이제 이 조카 롯이 또 소돔과 고모라 전쟁에서 휘말려 위기에 처해 있을 때는 이제 이 아브라함이 다 이제 이렇게 제치고 그를 구하러 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브라함이 결정적으로 어떤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까?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목전에 두고 있는 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그가 기도하는 모습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따뜻한 마음으로 남을 돌아볼 줄 아는 사람들만이 이런 모세와 같은 그런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방황하는 사람을 품어줄 수 있다고 저는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내일의 성도님들께서도 이 르웰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좀 곁에 있는 누군가를 돌아보고 그들을 따뜻하게 품어주고 대접함으로 이제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그 방황하던 사람이 그 고생하던 사람이 그 방황을 끝내고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후에 말씀을 보면 이제 모세가 자신이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이런 고백을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르웰이 이런 나그네와 같이 된 모세를 정말 잘 대접하여서 훗날 어떻게 되는 일들을 보게 됩니까? 훗날 이 모세가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되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항상 이 나그네를 잘 대접하라 그런 말씀이 정말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주일학교와 또 장애인 사역만 이제 올해 한 12년 차에 접어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을 또 섬길 때도 그렇고 또 우리 장애인들을 또 섬기면서 참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 이 주변에 정말로 이 나그네와 같이 방황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구나. 정말 이렇게 몸은 여기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정신은 지금 저 밖을 향하여 나가여서 방황하고 유리하고 막 이렇게 떠도는 그런 이제 사람들이 많이 있구나라는 것을 좀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이런 나그네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우리 내일 교회를 만나면서 이곳에서 머무르게 되면서 좀 그들이 다시금 회복되고 또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어서 정말 훗날 하나님의 손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사람들이 세워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내일의 성도님들께서 이 르웰의 이런 섬김을 다시 한번 묵상하셔서 지금 주변에 좀 어려움을 당하고 좀 방황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우리가 그들에게 다가가서 손을 내밀고 그들을 잘 대접할 수 있는 저희 내일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후에 이제 르웰도 이제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제 르웰도 이제 모세에게 마음을 열어 이 자신의 딸인 십보라를 모세의 아내가 되도록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2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이 두 사람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나게 되는데요. 그의 아들의 이름을 이제 모세가 게르솜이라고 짓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이제 성경에 해석되어서 나타나고 있죠.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방황을 좁고 자신을 받아준 르웰과 함께 거하게 되지만 지금 모세의 마음이 얼마나 상해 있는가 또 그가 지금 얼마나 울적해 있는가를 보여주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나그네라고 하는 여러분 단어 이 나그네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주는 어떤 그런 감성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얼마 전에 이제 타계하신 그 최희준 선생님의 하숙생이라는 노래를 아마 다들 잘 아실 겁니다. 저는 이제 이 노래 제목이 인생은 나그네 길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하숙생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는 이 노래를 저희가 이제 들어보면 뭔가 좀 이렇게 울적하고 또 아련하고 또 서글프고 한 그런 감성들을 저희가 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세가 아마 그런 기분으로 아마 이런 고백을 했던 것 같아요.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구나. 저는 모세가 의도하지는 않았겠지만 저는 이제 이 고백에서부터 이제 모세의 신앙이 시작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인고 하면 여러분 이제 나그네라는 단어가 여러분 이 세상에서 주는 감성은 뭔가 잘 자리 잡지 못하고 안정이 되지 못한 그래서 조금 슬프고 조금 아린 이런 이제 울적한 감성을 우리에게 주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눈을 돌려서 이 성경의 세계로 들어와서 살펴보게 되면 이 나그네란 단어가 전혀 다르게 이해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리고 가까이 창세기 47장 9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그럼 우리가 막상 이 성경의 세계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 이 나그네란 단어만큼 신기하게 받아들이는 곳도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결국 이 나그네에 대한 성경의 해석은 결국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한 본향이 진정한 우리들의 나라가 따로 있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라는 이 말은 이제 어떻게 보면 그의 신앙이 시작되는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성경에서 이 모세의 이런 고백을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는가 하면 바로 이제 모세 또한 진정한 본향을 사모함으로 그는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았다고 표현한 대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여러분 진정한 본향은 따로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우리의 나라는 따로 있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래서 우리는 이미 나그네가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것이 아닌, 우리의 나라가 아닌 이 광야와도 같은 세상에서 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이 궁궐을 짓고 낙을 누리고자 하는 삶을 여러분 너무 소망하시지 말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본향은 따로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나그네임을 잊지 마시고 우리보다 이제 앞서간 이 믿음의 선배들과 같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실천하는 일들에 여러분들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내일의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보시면 이제 미디안 광야에 정착하게 되는 이벤트는 이제 여기에서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만 좀 보게 되면 이제 모세가 동포였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돌보려던 그의 모든 계획과 또 열심들이 수포로 돌아가 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을 보시면 23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여전히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고통하고 탄식하고 부르짖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여러분 이제 성경은 이제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등장을 하셔서 하시는 말씀이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세운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실 것을 기억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말씀을 보시면 자신의 동포를 향한 이 모세의 열심과 또 그의 실패도 또 여전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고통도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돌보시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마지막 말미의 말씀을 보면서 제 개인적으로 위로가 되었던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아마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도 다 저마다 다 각자 애를 쓰고 노력하고 헌신하고 힘을 기울이는 그러한 일들이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 일들은 교회의 일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 일들은 직장에서의 일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는 그 일은 내 가정에서의 일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나에게는 신앙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이제 이러한 일들에 나름 열심으로 헌신적으로 애쓰고 노력해 왔는데 이런 우리들의 노력이 도리어 상처로 찾아오는 경우가 있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제 이런 경험들은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만들 때가 많이 있죠. 또 때로는 회복이 잘 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또 이런 일들로 오늘 말씀의 모세처럼 정말 이렇게 방황하고 떠도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의 말미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내가 이제 나그네가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던 이 모세의 실패와 아픔도 또 여전한 이스라엘의 고통 가운데서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기억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앞으로 계속해서 저희가 말씀을 보겠지만 여러분 이제 이 애굽이 이스라엘에게 행했던 그 많은 죄악들이 다시 그들에게 대갚아지는 모습들을 우리는 앞으로 볼 수가 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실패하였던 이 모세를 다시 세우셔서 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와 재판관으로 세우시는 그 모습을 또한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제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반전이 있는 드라마가 이제 펼쳐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오늘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한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의 상황에도 이 하나님을 한번 대입해 보면 여러분 우리들의 그런 일들도 이 하나님께서는 다 기억하고 계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낙심과 슬픔, 실패와 아픔들도 그분은 모두 알고 계시고 이제 그러한 것들을 사용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삶 한가운데 써내려 가시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 앞에선 우리 성도님들께서 삶을 살아가실 때에 우리에게 낙심되는 일도 많고 또 때로는 믿었던 사람들에게서 배신당하는 일들도 있을 수 있고 또 여전히 지금 내 삶에 그런 해결되지 않는 그런 고통과 아픔과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들의 소리를 들으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우리의 고통과 아픔들을 다 기억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당신께서 택하신 백성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준비하시는 분이심을 오늘 말씀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마지막 찬양곡으로 옛날 찬양을 하나 좀 준비를 해보았는데요. 이제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 가사를 보면 우리는 지금 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과 아픔과 어려움이 있지만 이 가사의 내용을 보시게 되면 그래도 우리의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나는 내 신앙을 부여잡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믿을 겁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이런 고백으로 좀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을 기억하고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택하신 그 백성들을 기억하고 구원하시리라는 것을 저는 신뢰합니다.